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많은 생각, 많은 감정, 많은 의지들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바꾸고 생각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가는 대로 나를 내어버려두지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저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우기를 소원하며 저희가 저희를 하나님 앞에 저희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이 주는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강걸음을 내디도 오늘도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건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오니 지금 하나님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입술과 든 자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가 내나눠지길 소원하며 따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오늘은 스토리가 나와 있으니까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그 장면들을 생각하시며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한 줄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념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권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 다음에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펼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 문을 뒤에서 닫아 잠군이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을 열지 않은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뛰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분매 이스라엘 산지순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모압 사람 얀 만면을 죽였더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려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면들의 그림은 다 잡히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오늘은 시작할까요? 문제의식이 과도해지면 무기력증이 찾아온다. 다시 한번, 문제의식이 과도하면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라는 말로 시작해 봅시다. 아, 나는 이게 문제야. 우리는 이게 문제야. 이 사회는 이게 문제야. 이런 문제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하는 게 중요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대안이 있을 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이 사회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만 알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이게 정말 문제야. 라는 것까지만 알면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으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좋은 대학교를 가기가 어려워요. 좋은 대학교를 간다 한들 뭐 좋은 직장을 잡기가 어렵고 좋은 직장을 잡다 한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공부할 마음이 확 사라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 한들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을 받는다 한들 그게 내 인생의 미래나 장래에 큰 의미가 없고 그럼 갑자기 이걸 하기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연애를 하고 두세 번 정도 연애에 실패하다가 그러면 이거 해봐야 결혼을 한다 한들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면은 연애할 마음도 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이게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알게 되면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감정으로 일관돼 찾아와요. 아, 하기 싫어. 귀찮아. 메인 정서가 귀찮음의 정서이죠. 연애도 귀찮고, 취업도 귀찮고, 뭐 이제 진지한 책을 보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고 생각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무기력증은 원함이 없는 무욕의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실망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원하지 않는 무욕의 상태인 것처럼 스스로 속지만 사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원하는 것은 있는데 이 무기력증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가 어려워. 이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은 안 되지만 이루어내는 걸로 이 긴장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루어 보려고 하죠. 이루어서 이 긴장을 해소해 보려고 해요. 근데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원하지 않는 것일밖에 안 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안 원하는 쪽을 선택해요. 안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 맨 처음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편해집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 긴장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안 될까? 됐으면 좋겠다. 안돼 너무 이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되게 편안해져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무기력증은 내면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확장성을 갖는다. 암세포처럼 번져나가요. 내가 직업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무기력증이 생겼잖아요? 그건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직업적인 문제에서 무기력증이 생겼으면, 그냥 갑자기 뭐 일, 공부, 독서, 뭐 신앙생활, 자기성찰, 운동, 다이어트,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만성적인 무기력증이 좀 확장됩니다. 내가 진지한 한 관계에서 내가, 이게 무기력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도 귀찮고, 모임도 귀찮고, 아는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이 무기력증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증이 확장을 거듭하면 나중에 그냥 뭐 TV 보는 거, 돈 벌어야 되니까 꼭 일해야 되는 거, 뭐 핸드폰 보는 거, 이거 외에는 좀 열성을 내야 되는 취미생활조차 귀찮아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저는 뭐 여행이라도 가는데 열정을 냈고, 뭐 스포츠에 열정을 냈었는데 그것도 좀 사라져요. 시큰둥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기력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내 원함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 긴장을 해소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내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적 문제는 만성적인 무기력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나중에 사는 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 삶에 대한 에너지가 사라져요. 여기 거기까지 가면요 정말 매사가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귀찮고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씻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내면적인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무기력증은 환경적인 문제도 만듭니다. 여러분, 안될것 같아도 100은 안될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하면 60, 70, 80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게 안 되잖아. 그래서 무기력증을 선택하냐? 그럼 0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때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버티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무기력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간을 못 견딥니다. 준비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와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죠. 내가 무기력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내가 기회가 오고 내가 대응해내고 뭔가 기회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나 자신은 성숙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버티고 싸우는 동안 나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해내지 못하도 다른 걸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예 놔버리면 내가 바뀌질 않아요. 성숙도 사라진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위해서 뛰었는데 최선은 결국 안 되는데 내가 그뛴것 때문에 차선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생각했을 때는 그게 싫어했을지 모르겠지만 도달해 보니 그 차선이 사실 나에게 꽤 만족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무기력증으로 대응하면 차선조차 찾아오지 않아요.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이 우리 가운데 무기력증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라는 걸 아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대응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내 안에 그 무기력증이 만성화되면서 삶에 대한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조차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사실은 가장 원하는 100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가장 원하지 않는 0을 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가장 원하지 않는 그 자리를 갈 때가 스스로 그 자리를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찌됐건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선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좋은 태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 문제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차선을 만들어내는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애초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노는 사람들에게 차선조차 찾아오지 않는 것들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의식이 우리의 무기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애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웃은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애웃이 태어나기 조금 전에는 위대한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예요? 여우사 시대죠. 여우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성숙했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신앙심이 다 전체 신앙 평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돕고 어려운 지파가 있으면 목숨 걸고 가서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삶을 바쳐서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시대입니까? 태어나 봤더니 사람들이 다 성숙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엄청난 자극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도와. 나에게도 관심이 많고 나를 돌보고 또 나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함께 결단하면 헌신하기가 좀더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을 때 정말 존경스러운 닮고 싶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우리를 함께 이끌고 있어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애웃은 운이 없었어요. 어떤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요. 깊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가벼운 사람들밖에 없는 시대에 애웃은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요. 관심을 가진 다음에 착취하고 약탈하고 서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오히려 안 만나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합니까? 아니요. 자기 먹고 사는 거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커녕 우리를 억압하는 약탈자. 인 지금 모아방 에글론이 우리를 착취해가고 있는 구조 속에서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 별로 그냥 성숙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서로 피해주고 상처 주는 사람들 가득해. 이 사람 다 자기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위에는 약탈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착취해 먹고 있어요. 태어났는데 이럴 때 태어난 거예요. 운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람 비참한 시대에 태어나면 유능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내가 무능하면 시대라도 잘 타고나든가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나려면 유능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애웃은 무능했어요. 왼손잡이 에우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도적인 표현이에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 왼손잡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원어에서 보면요, 왼손잡이라고 쓰여있지 않아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 표현에서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중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무능을 표현했습니다. 심각한 결격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무능과 결격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나 특정한 재능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재능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요? 수리력과 언어 능력입니다. 그렇죠? 수에 능하고 언어 습득에 능하면 영수 잘하면 걔는 똑똑한 애로 취급받아요. 20살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선 삶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수리력과 언어 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입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리력과 언어 능력이 없으면 이 시대의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냥 오른손을 쓰지 못할 뿐인데 수력과 언어 능력만 없지 통찰력 있고 지도력 있고 유능하고 탁월한데 삶의 기회에서 훨씬 더 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시대나 그런 이상한 편견들이 있어요. 어떤 능력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고 어떤 능력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오른손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과도한 높게 평가가 있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에 과도한 낮은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요 굉장히 무능한 사람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무능한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만큼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무능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삶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가 수학 영어 못해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박탈됐습니까. 23살 4살까지 그 다음에 좀 나아졌지만 에웃은 그래서 그 당시에 능력이 없고 그것을 많이 무시해왔고 차별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웃의 삶의 자리를 출발점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듣는 순간 결론이 뭐여야 할 것 같습니까? 무기력 아닙니까?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이 그 사람의 결론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웃이야말로 무기력의 함정에 빠지기 최적화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웃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태어났으면 내가 무기력하게 사는 걸 되게 정당화시키고 당당하게 난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을 텐데 에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웃을 좀 들여다봅시다. 에웃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자기 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전형제국으로 에웃이 한 인물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인물을 본받고자 하는 이야기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웃을 봅시다. 첫 번째, 그는 뭐가 달랐습니까? 모든 사사에게 이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미 말씀드린 것, 에웃은 원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에웃은 선한 욕망 자체를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능하고 시대가 악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에웃의 마음 가운데 아직 뭐가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 모양인 게 싫다. 그리고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니게 바꾸고 싶다. 라는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웃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세상이 이 모양인 게 싫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안 흔들린 거예요. 왼손잡이 주제에 이런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던 주제에 그 열정 자체, 그 선한 욕망 자체는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그걸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 자체를 꺾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욕망 자체를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 자체를 놔선 안 돼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게 싫고 나는 이 세상에 바뀌어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그 욕망 자체를 놓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내 삶과 내 나라는 사람과 나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망 자체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에웃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가 탁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범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에웃에게 본받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웃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사에게 동일하게 있던 것이고 에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야.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난 모세가 아니야. 난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난 삼손도 아니에요. 난 낙이턱뼈으로 400명을 때려잡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드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주의 용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력을 받던가 어떤 영적 은사를 받던가 하나님께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든가 하면 특별한 기적이나 계기들을 만들어내시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훗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에훗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여호수아 같지 않다고 해서 모세 같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에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에훗이 홍해를 가르지 못해요. 에훗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에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알아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훗이 갖고 있는 것. 에훗이 갖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훗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는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모압이란 나라가 이 나라를 침공에 들어와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수탈하고 약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수탈하려고 약탈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부의 협력자입니다. 친일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잡이가 필요해요. 앞잡이란 단어에서 이미 그 의미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거기서 앞잡이로 세울까요? 누구를 거기서 내부의 협력자로 세웁니까? 그 기존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기존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특한 게 그거예요. 기존 사회에서 잘 먹었던 애들이 자꾸 앞잡이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좀 독특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보통은 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보통은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서 피해받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외적의 친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억압받았던 세력들이 앞잡이로 등극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돌아가요. 왼손잡이라 이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압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쟤는 이 사회에서 멸시받았으니까, 이 사회에서 무시받았으니까, 쟤는 저 나라를 싫어할 거야. 쟤는 우리를 도울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에훗이 뭐 하고 있어요? 공물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랑 독대하고 있죠? 그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에훗이 자기가 뭘 하고 할 수 뭘 가지고 있는지를 봐요. 자기가 왼손잡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신뢰 얻을 수 있어요. 신뢰 얻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암살을 할 수 있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홍해도 못 갈라요. 요단강도 가를 수가 없어요. 여륙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왕과 독대할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라하죠. 어때요? 초라하죠. 하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아니 목적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여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이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거잖아요. 에훗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할 수는 없고 갈렙처럼 할 수는 없고 내가 모세처럼 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리고 에훗은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80년 동안 태평세대가 열립니다. 에훗을 통해서. 그럼 된 거죠. 세 번째, 에훗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에훗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행동했어요. 여러분 이미 말한 것처럼 아 그래 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무조건 믿나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비굴함의 성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가 비굴할 정도로 성실했길래 얼마나 그가 가슴 상하는 자기 진심과 다른 말과 행동들을 반복해냈길래 이 왕은 이 애국과 독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침략한 나라의 왕이 피지배국의 한 명 개인과 방 안에서 단둘이만 있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30m, 50m 떨어져서 얘기합니다. 항상. 그 사이는 지키는 군병들이 있고. 그런데요, 에우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완벽한 신뢰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에 에웃은 첩자예요. 자기의 첩자, 반역자예요.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그렇게 확신을 줬어요, 그 왕에게.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가 한심하게 굴었길래 그 왕이 그렇도록 이 사람을 믿었을까요? 에웃은 성실했어요. 자기가 가장 하기 싫은 일들에 그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웃은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인가요? 여기서 우리 편끼리 쫙 서서 여리고야 무너지라고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적국의 왕궁에 그 수비대와 경호원들이 가득한 그 궁성에 삼손 같은 힘을 얻은 것도 아닌 쌈도 잘 못하는 애가 칼 한 자루 차고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미애를 하겠다고. 그쵸? 이거요, 검문 하나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쵸? 누군가 잠깐만 하고 다리 한번 두드리면 이 사람 그냥 사형이에요. 그쵸? 눈빛 하나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에웃이 왕 죽여놓고 나와서 문 닫고 집에 가죠. 그가 그때 눈빛만 한번 흔들렸어도 끝나는 일이에요.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식은땀 한번 흘려도 끝나는 일이에요. 그가 냉철한 용기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행동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에웃 머리에서는요,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왕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왕이 이렇게 행동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그 다음 채 나는 피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루터를 점령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이 죽으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나루터에서 이렇게 치면 다 죽일 수 있다. 여기 하나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벼락이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에웃 머릿속에 예언처럼 모든 게 돌아갑니다. 왜요? 이 사람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행동합니다. 머리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에웃은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실제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그때 그에게 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에웃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네 가지. 그러면 에웃에게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이런 마음 갖는 원함을 꺾지 마십시오. 원함을 꺾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풀 패키지가 아니라 나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하지만 나는 이 나라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 진짜 그 핵심 메시지 자체는 꺾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그것 자체는 안 꺾는 거예요. 여러분 원함이 꺾이면요, 내가 선한 욕망이 꺾이면요, 내가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생의 의지도 사라져요. 그럼 아침 먹는 것도 귀찮고요, 깨어나는 것도 귀찮고요, 씻는 것도 귀찮아. 그럼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은 항상 거기 남겨둬야 돼요. 원함을 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중심의 그 한 문장의 소망은 꺾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포기를 배우세요. 소망은 꺾지 마시되 포기를 배우세요. 내가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방법적 포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법적 포기를 배우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요. 난 여호수아가 아닌데 여호수아처럼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에웃이 여리고 돌지 돌았으면 걘 돌 다 죽었어요. 모세처럼, 바로 앞에 가는 모세처럼 내 백성을 놓아라고 했으면 걘 정문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걔는 버리시고 쟤는 취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웃에겐 에웃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그가 자꾸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고집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편해 보이니까, 난 그런 게 좋으니까, 그게 내 원업이지 않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걸 자기가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좋다는 이유 때문에. 동규야, 얌전하게 있자. 동규야, 얌전하게 있자. 원하는 방법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난 그런 방법을 하고 싶어. 그게 안 돼? 그럼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나의 나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을 욕심 좀 부리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 옥하늠이 아니에요. 전 하용조도 아니고요. 전 이찬수도 아니에요. 전 김재철도 아니고요. 이재철인가 몰라요. 저는 성품으로 탁월할지도 않고요. 한국교회를 갖고 울물지도 않겠고요. 옥하는 목사처럼 시대를 바꾸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성숙한 인품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을 거고요. 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목사를 원하시면 거길 가세요. 두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나머지 빨리 자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분들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에서 그런 척 해봐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멍청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흉내낼 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전 에훗에 가까워요. 전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칼이 있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은사가 있고요. 제가 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워너비, 여러분들이 꿈꾸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방법적 포기를 배우세요. 방법적 포기를 배우세요. 방법적 포기를 하라고 했더니 좌절하지 말고, 방법적 포기를 배우지 못하고 좌절해서 무기력해지지 말고,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훗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연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에훗이 발견했던 게 얼마나 위대한 발상의 전환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조명하심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진 건 왼손잡이인 거야. 나 이거 평생 이것 때문에 욕먹고 괴로웠는데 내 이걸 갖고 있어. 난 이것 때문에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내 인생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발상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안 느껴지세요? 여호수아가 더, 난 여호수아보다 이게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분 태어나봤더니 삼손이야. 뭐 난 막 아무거나 들어. 내가 던지면 사람이 죽고. 이걸 발견하기는 쉽지. 근데 내가 왼손잡이인 재능과 은사를 가졌다는 걸 발견한 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길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쉽게 관련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께 개입하시면 여러분 에훗도 성경에 적혀있는데 여러분 에훗 잘 모르죠. 에훗도 성경에 적혀있는데 사람들이 에훗 잘 몰라요. 왜? 이 사람은 어렵게 봤거든. 누구 잘 알아? 여호수아 잘 알아. 왜? 쉽게 갔잖아. 쉽게 갔잖아. 모세 잘 알아요. 쉽게 갔잖아.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지팡이를 내딛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 좋잖아. 일곱 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고. 좋잖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쉽게 가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가는 것이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쉽게 가는 것이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에훗은 쉽게 가지 않았어요. 에훗은 내가 가진 것이 왼손잡이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 얻어 암살할 수 있다는 걸 알기까지 얼마나 굴욕의 성실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의 결단, 홀로 남는 것들을 기대합니까? 자기가 홀로 남겨지는 용기와 비루한 성실과 계획하는 치열함이 그 인생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날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칼을 쏟고 안을 수 있는 하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에훗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인생의 자리에서 걸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 갑시다. 내가 설교를 나 혼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해본다는 게 아니라 설교를 이렇게 쭉 해보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끝났어. 아 그래 오늘은 에훗의 말씀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전하자. 근데 내가 상상해봤길래 이렇게 내가 본론을 딱 끝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에 아 그렇구나. 내가 에훗처럼 해야 되네요. 목사님 그걸 몰랐네요. 내가 정말 안 되는 건 놓고 내가 뭔지 찾고 내가 그렇게 비루한 성실을 하고 아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목사님 감사해요. 그걸 가르쳐주셔서 이런 반일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안 그럴 것 같아. 분위기가 이럴 것 같았어. 아, 그렇구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쓸쓸하다. 슬프다. 답답하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근데 왜 목사님은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기분이 드는 걸까? 저도 그래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내가 이 본론을 딱 마무리하고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안 끝나는 첫 번째 이유가 내 안에 여전히 원망이 있는 걸 봤어요. 왜 난 좋은 세대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좋은 그룹 속에 있지 않을까? 시대를 잘 만나서 태어나봤더니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아껴주는 사람들, 좋은 삶의 기회, 나를 지도해주는 지도자, 그 사람들은 그랬잖아. 왜 난 안 그런데? 비교가 저에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쁜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실 거면 탁월하게라도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쁜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면 탁월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좀 찾아오시던가,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좀 있던가.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태어나게 하면 어쩌란 얘기. 그리고는 네가 바득바득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가. 이 본문을 듣고 나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그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마음에 있는 원망과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 본문의 결론에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뢰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제 수준에서 제 큐티를 나누면 저는 이 본문을 듣고도 아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을 듣고 전 움직입니다. 왜요? 제가 아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무기력한 삶이 훨씬 더 비참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본문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내가 맞이하게 되는 무기력한 삶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아요. 무기력하게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봤습니다. 무기력하게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뭐부터 무너집니까? 자존감부터 무너집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감정들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내가 부끄러운 감정들이 나와요.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감정들이 나와요. 무기력함은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무기력함은요, 두 번째 생의 의지를 메마르게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엔 별게 다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옛날엔 쉽게 했던 게 안 되더라고요. 귀찮고요. 계속 미루고요. 하지도 않고요.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면서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걸 버티고 있어야 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좀 빨리 죽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기력하게 살면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걸. 그러지 않을 걸. 무기력하게 살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요, 내 삶을 부정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갈 에너지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훨씬 더 그게 힘들던데. 제가 아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내가 거기로 떨어지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난 내가 애우처럼 살아도 결국에는 그 왕의 배에 그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것까지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저렇게는 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내가 다시 거기는 안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거기보단 여기가 훨씬 나으니까. 내가 그 마지막에 잡혀도 그냥 죽어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자존감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인생에 후회가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인생의 열정은 유지가 되니까. 전 이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정세에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차선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까지 아니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가는지를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무기력함의 폐해를 저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요. 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시나 확신해요. 무기력함이 어떤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기간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기간만이에요. 그때 고통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가 고통스럽다는 건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보다 나으니까. 이 비루한 성실이, 이 끊임없는 고뇌가, 이 홀로 남겨지는 용기가 거기보다 나으니, 그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기보다 나으니 걸어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실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망의 파도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망의 파도를 경험한 사람에게 괜찮았냐,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실망은 고통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망해서 괜찮냐고 물어보면요, 괜찮대요 다. 왜요?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실망의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거기에 소망도 떠내려가고 열정도 떠내려가고 긍정도 떠내려가고 가치관도 떠내려가고 오롯이 거기에 무기력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떠내려간 다음에 남은 것이라고는 무기력만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괜찮은 게 아니죠. 그 실망이 나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다 떠내려갔는데 왜 괜찮습니까? 그 파도가 지난 다음에 남은 게 없는데 그 실망 이전에 내가 그래도 소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삶에 대한 성실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것이 다 떠내려가 봤는데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이건 괜찮지 않아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시려고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실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실망했을 때 좌절하면 그 다음에 무기력이에요. 도표를 보세요. 실망했을 때 좌절하면 무기력으로 넘어가요. 근데 실망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법적 포기를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방법적 포기를 하세요. 포기를 배우세요. 거기 욕심부리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안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은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돼요. 놓으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버티십시오.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기회가 안 찾아오면 성숙이 찾아올 거예요. 성숙과 함께 차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차선이 여러분들 최선인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전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고 싶었는 줄 알아요? 내가 그게 소망이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저한테 개척은 차선 중에 차선이었어요. 전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이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 나는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난 3천만원만 들고 10명이랑 시작해야지? 9평짜리 오피스텔에서? 내가 이게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건요 차선이었어요. 지금 저에게 최선일 뿐. 지금 저에게 최선이에요. 전 방법적 포기를 한 거죠. 아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현 상황에서 내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구나. 방법적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거기에 서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났습니까? 성숙을 만납니다. 거기에 차선을 만납니다. 그 차선이 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원고는 여기까지. 엔딩은 찬양으로 하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이 찬양을 딱 받았는데 이 찬양 첫 구절을 보고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결론을 냅시다. 그럼 에웃은 왜 그 욕망을 선한 욕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에웃은 왜 왼손잡이인데 어두운 시대를 태어났는데 그 욕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사. 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 그 방향성, 방법적 포기지만 목적적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요. 그게 결국엔 될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답이 안 보이는데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소망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는 진짜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소망 아래 내가 붙잡혀 있을 때 내가 그 욕망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소망 안에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놓아버릴 수 있고 되는 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엔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할 텐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로 끝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소망 아래서 사로잡힌 바 되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의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근심이 사라진 지점까지 가겠죠. 그냥 먼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고백을 하시고 그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시고 그리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는 그 지점에 설 때, 그때 여러분들 무기력의 바다에서부터 건져짐을 받아 그물 위를 걸으며 하나님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한테 두려움과 한숨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 두려움과 한숨조차 이젠 나지 않는 무기력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내 인생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그 소망 때문에 내 앞에 이 멀고 험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용기를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두려움과 한숨조차 지나 무기력함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생에 대한 의지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귀찮고, 문제는 내가 많이 아름다운 언어들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안은 하나도 잡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진심 원하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오니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놓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 것을 제가 만나게 하여 달라고 들을 말씀 생각하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삶의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기는 소망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획 없는 소망을 받으십시오. 소망 주신다고 하면 계획이 뭔데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 차지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된다는 그 소망을 먼저 받으세요. 여러분, 그 소망을 받은 사람이 계획을 만나는 거지 계획까지 옵션을 내는 소망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 무엇으로 지칩니까?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지친 분들도 있고요. 너무 상처받아 지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쉼이 필요하겠죠. 위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위로받아도 새힘이 안 나세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힘드신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힘들고 아무리 쉬어도 힘든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주는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실 내가 힘든 이유가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와 의림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 그냥 사는 게 별거 없구나, 이게 다구나. 내 이런 깨달음을 가장한 거짓에 속지 않고 한편 그 소망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애들 가운데 그를 갖추소서. 아버지들 마음에 게으름에 빠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하소서. 하나님 직장인 자들 가운데 소망을 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소망을 가르쳐 주여. 이 절망한 자들 가운데 소망을 가르쳐 주여. 상황만 보고 포기한 자들 가운데 소망을 가르쳐 주여. 환경만 보고 좌절한 자들 가운데 소망을 가르쳐 주여. 아버지 하늘을 바라본 자들 가운데 소망을 가르쳐 주여.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한번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들 가운데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과 나 지금 희망을 주셨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소서. 내 인생이 이제 다가 아니라는 소망을 주셨소서. 내가 사는 게 뭔지 다 알았다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내 인생이 무엇이 하는지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제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우리가 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얼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내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과 내 찾아오셔서 이들의 온감 내 찾아오셔서 주여 하나님의 소망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온감 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구원하기를 기대하오니 주여 당연한 듯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제부터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갖고 소비하시고 소망을 소비하시고 그 은혜를 갖고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이들을 위해 함께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을 모시는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우세계 여러분들이 꼭 도전받으셔야 되는 것들은 부지런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분주하게 살고 있다도 여러분들의 영적 게으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육적 게으름을 무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육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에우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육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분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지 막연한 낙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분들을 회개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고민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고 여러분 핑계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영육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을 걸어가겠사오니 나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적 게으름과 육적 게으름을 회개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지런하게 이 소망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적으로 게으르고 저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영육간에 다시 한번 강건하여 줘서 저희가 영육간에 다시 한번 강건하여 줘서 내가 걸어야 될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이 분노다하다요 내 기도에 게을렀고 말씀에 게으르며 하나님을 찾게 게으르고 내 내면을 방치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내면적으로 고민과 고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움직였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여 용서하시고 영육간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와 오늘 내가 그러들 소망이 갈 거라는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서 걸어나와 오늘 내가 희망이 갈 거라는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대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대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선량하신 내가 연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량하신 내가 연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만나시길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량하신 기쁨을 제가 들으면 단순히 저희를 찬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허락하여 하나님 저희를 열보시기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나의 감도를 연결을 이슬을 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의 만나신 것들 소원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대역들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아버지 저희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의 파도가 나에게 몰려와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고 내 안에 무기력만 남아있을 때가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무기력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일한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려면 소망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뭔가 지금 삶에 대해서 인생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삶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걸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느껴지고 깨달았던 것이 뭐나 되는 것처럼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줄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소망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애우처럼 우리가 쓰임받아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는 그 약속의 삶이 우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으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은 있지만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성실하게 싸우니 우리가 내 찾아오셔서 내 그 성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